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솔트 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87차 연차 대회 신권 모임을 보내드립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홀러데이 및 머레이 지역의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들로 구성된 신권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87차 연차대회 신권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모임은 위성방송을 통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홀러데이 및 머레이 지역 스테이크의 청년 독신 성인들로 구성된 신권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브렛 테일러, 오르간 반주에는 앤드류 언즈워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Rise Up, O Man of God을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계획기도는 70인 정원의 번피 스탠필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구유에서 나신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 세계에 함께 성도로서 모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에 대해서 감사드리었고, 그분의 봉사와 그분의 헌신된 삶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경청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영으로서 감동을 받아서, 감화를 받아서 당신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기를 강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었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강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창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세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12사도정원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그런 뒤 교회 감리감독이신 제럴드 코세 감독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충실한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이 함께한 이 전 세계적인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전에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지자 물문은 구주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이자 그분의 제자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특성 한 가지를 기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의 권능으로 시인하려면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만일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며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될 것임이니라.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신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료였던 조셉 B. 워스린 장로님은 정말로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은 해의 왕국에서 삶의 핵심입니다. 친절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친절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친절과 자비의 위대한 본보기이십니다.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느냐는 친절과 자애,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경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강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형제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자애를 베풀면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겠다고 결심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때로 험난한 이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 여행자들을 위해 하늘의 권능을 더 잘 끌어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몬슨 회장님, 회장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훌륭한 가르침에 감사드리고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전파하는 중대한 사업에 관해 함께 숙고하는 동안 성신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해마다 수만 명의 젊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수많은 장년 부부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오는 특별한 서한을 고대합니다. 그 서한의 내용은 그것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및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영원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서한이 도착하면 참을성 있고 깔끔하게 봉투를 개봉하기도 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황급히 뜯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서원을 읽는 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 됩니다. 이 서원에는 예수 그리스도 기성도 교회의 회장의 서명이 들어 있으며 서두에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이 나옵니다. 장로님 또는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느 어느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장은 특정한 장소와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임무 지명을 나타냅니다. 이 두 문장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 곧 아르헨티나, 폴란드, 한국, 미국 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것이지 어떤 장소로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1829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데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각 선교사 부름과 지명 또는 추후 받게 되는 재지명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 오는 계시의 결과입니다. 그 일에 대한 부름은 교회 회장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400여 개의 선교부 중 한 곳에서 봉사하라는 지명은 12사도 정원의 일원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이때 사도는 주님의 살아있는 선지자의 승인을 얻어 그 일을 행합니다. 선교사 부름과 임무 지명에는 언제나 예언과 계시의 영적인 은사가 임합니다. 교리와 성경 80편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832년에 스티븐 버넷에게 준 선교사 부름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넷 형제에게 준 이 부름을 공부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것과 특정한 장소에서 봉사하도록 지명받는 것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복음을 선포하라는 개인적이며 신성하게 지명된 책임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80편의 1절은 봉사하라는 부름입니다.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 나의 종 스티븐 버넷에게 이르노니 너는 가라 세상에 가서 내 음성을 듣게 되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흥미롭게도 2절은 버넷 형제에게 그가 함께할 선교사 동반자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동반자를 원하는 만큼 나는 나의 종 이든 스미스를 내게 주리라. 3절에는 이 두 선교사가 어디에서 봉사할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북쪽으로나 남쪽으로 동쪽으로나 서쪽으로 상관이 없나니 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 너희가 그릇 갈 수 없음이니라. 저는 이 선구에서 주님이 상관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정말 당신의 종들이 어디에서 봉사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주님의 사업이므로 그분께서는 권한을 부여한 종들에게 영감과 인도와 지시를 주십니다. 선교사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더욱 합당하고 유능한 도구가 되고자 애쓰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 덕분에라도 그들은 그릇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봉사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마도 구주께서 이 계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중 하나는 특정한 장소에서 봉사하라는 지명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봉사하라는 부름에 비하면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모든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격 요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들었고 진실로 믿으며 참된 줄 아는 그 일을 선포하라. 마지막 절은 버넷 형제와 우리 모두에게 봉사하라는 부름이 참으로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보라, 이것이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 구속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아멘.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것과 봉사하도록 지명되는 것 사이에 이처럼 겉보기에도 분명한 차이점을 왜 제가 연차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이야기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업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른 임지로 다시 지명받는 많은 선교사들이 염려와 걱정,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낀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그러한 재지명이 필요한 이유는 신체적인 사고와 부상, 비자 획득의 지연 및 어려움, 정치적 불안정, 선교부의 신설 및 인력 충원,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거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요구사항 등 여러 사건과 상황 등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다른 임지로 재지명할 때의 과정은 처음 지명할 때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12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그러한 재지명을 할 때도 영감과 인도를 구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 충실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막 어떤 모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것과 봉사하도록 지명받는 것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 직후였습니다. 그 설명한 형제님은 저와 악수를 나누며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0년이 넘도록 제 어깨를 짓눌렀던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저는 처음에 남미에 있는 임지로 지명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받지 못해서 미국으로 재지명되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왜 제가 부름받은 곳에서 봉사할 수 없었는지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지 어떤 장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서 가슴이 얼마나 후련한지 장로님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 선한 형제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세계 곳곳에서 가르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방금 언급했던 그 형제님과 똑같은 감정을 제게 개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에 속한 단 한 사람이라 회원이라도 봉사라는 지명에 대해 오해나 미심, 괴로움, 죄책감 등의 짐을 불필요하게 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북쪽으로나 남쪽으로 동쪽으로나 서쪽으로 상관이 없나니 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 너희가 그릇 갈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이 이 선구에 나오는 말을 숙고하여 마음을 열 때 성신이 임하여 영혼 깊숙이 깨달음과 치유와 필요한 회복을 얻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낀 또 한 가지 이유는 수년 동안 선교사들을 지명해온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12사도들에게는 선교사들을 각각의 임지로 지명하는 책임을 이행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는 과정보다 이후기에 계속되는 계시의 실제성을 더 강력하게 확증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이름으로 아시며 하나하나에게 마음을 쓰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제 그 일의 부름을 받도록 준비하는 일에서 기본적인 것이지만 자주 간과되는 측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규정하는데 상호 연관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권과 성전과 선교사업입니다. 부모, 친구, 교회 또는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때로 청남들의 선교사 준비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성약의 길을 따르는 과정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단계들을 다소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평생에 걸쳐 영적으로 성장하고 봉사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선교사 봉사만이 유일한 구성 요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명받은 선교 임지로 가기에 앞서 받게 되는 신권 및 성전 축복 또한 우리가 온 생애 동안 영적으로 강화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아론 신권에 따른 여러분의 의무를 수행하고 소신권인 아론 신권을 존중할 때 여러분은 대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받고 영화롭게 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대신권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는 개인적인 합당성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이타적인 신권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주 의미 있는 봉사를 하며 준비하십시오. 합당해지고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합당해지십시오.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멜기세덱 신권과 봉사라는 부름을 받는 청년은 거룩한 성전의 성약과 의식을 통해 권능으로 무장됩니다. 여러분은 전임 선교사로서 효과적인 봉사를 하기 전에 성전으로 가서 폐부 깊이 성전의 영을 느껴야 합니다. 청년들과 교회의 모든 회원이 성전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는 개인적인 합당성입니다.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10대 시절 동안에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전 의식을 사랑하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강화될 것이며 평생토록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해지고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합당해지십시오.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많은 청남과 청녀가 이미 현행의 제한사용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조상의 이름을 찾아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습니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합당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성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데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지금도 선교사입니다.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친구와 이웃들이 매일같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인도를 받아 친구들에게 회복된 복음 진리를 소개해 줄 만한 생각이나 권유 혹은 문자 메시지나 트위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열렬히 봉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부름장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권, 성전 및 선교사업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젊은 선교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비로소 그는 그 일을 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증가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대표할 책임을 완수하게 됩니다. 신권 및 성전 성약을 지키고 경건의 능력을 신권 의식을 통해 받으며 이타적인 봉사를 하고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파하는 일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결합될 때 청남은 신앙 안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실한 아들로 준비하고 발전하는 일에서 주님의 방식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즉 신권, 성전, 선교사업을 균형 있게 강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는 합당해지고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합당해지십시오.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름받고 특정한 임지나 특정한 분야에 지명받을 때 영적 은사인 계시의 은사가 임하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타적인 신권 및 성전 봉사를 하며 부지런히 준비할 때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확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사랑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합당해지는 일을 좋아하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손안에 든 강력한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봉사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기쁘게 증거합니다. 그분들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저는 30세 때 프랑스에 있는 한 소매 유통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사장실로 불렀는데 그분은 저와 종교가 달랐지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는 교회에서 제사라고 들었는데만 정말 그런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저는 신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 대답에 호기심을 보이며 그분이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14살 때부터 18살까지 거의 매일 세미나리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놀랍게도 사장님은 저를 다시 부르시더니 계열사 중 한 곳의 총 책임자 자리를 제의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런 중책을 맡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난 자네의 원칙을 높이 평가하네. 그리고 자네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운지 알고 있어. 난 자네가 필요하네. 사장님은 제가 사장님은 제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운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뒤 이어진 수년간의 힘든 세월 동안 제가 청남 시절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며 얻었던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일말의 성공이라도 거둘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그만 지부에 성장했던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회원들이 별로 없어서 청소년들이 지부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주 바쁘게 지냈고 제가 쓸모가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일요일마다 저는 성찬을 집행하고 신권 정원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부름을 수행했습니다. 주중에도 저는 아버지나 다른 성인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자주 회원들에게 가정복음 교육을 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봉사를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에 제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10대 시절에 했던 그런 봉사는 제가 간증을 쌓고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신권을 통해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했던 훌륭하고 마음씨 좋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저는 교회나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웠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많은 청남들이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고 있습니다. 청중을 살펴보니 많은 청남들이 멜기세계 신권을 소유한 어른들, 아마도 아버지나 할아버지, 형이나 신권 지도자들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분들을 여러분을 사랑하며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대가 함께 모임으로써 하나님의 두 신권 사이의 단합과 형제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계 신권은 비록 임무와 권세가 서로 다르더라도 구원 사업에서 분리할 수 없는 협력 관계를 이룹니다. 두 신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신권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이에 있었던 상호작용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없는 침례 요한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수행한 예비 사업이 없었더라면 과연 예수님의 사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침례 요한 이제까지 가장 고귀한 사명 중에 하나를 받았습니다.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물로 침례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소신권에 성임되었으며 자신의 사명과 권세의 중요성 및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침례를 받으려고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존경과 추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등장하자 요한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을 겸손히 따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신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대신권을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의 권세를 겸손히 인정하시며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두 신권 소유자들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본보기를 고스란히 따른다면 우리 신권 정원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과 같이 아론 신권을 지닌 청남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은 멜기세의 신권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와 성찬의식을 집행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고 교회를 돌아보며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돕습니다. 금식 헌금을 모아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교회 주폐소와 다른 현세적인 자원을 돌보는 일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중요하고 꼭 필요하며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인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이든 감독이든 청남 고문이든 그냥 멜기세의 신권 소유자이든 여러분은 구주의 보범을 따라서 소신권을 지닌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함께 일하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직접 이런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신권에 성임된 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너희 앞서 보내어 약속을 맺게 하며 길을 예비하게 하며 너희가 몸소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이행하게 하라. 여러분이 그들에게 길을 예비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그들이 지닌 성스러운 권세를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대신권을 받고 행사하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조용하고 사려깊고 총명한 제사인 알렉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일요일 알렉스의 감독님은 큰 시리에 빠져 공과실에 혼자 우두커니 있는 알렉스를 보았습니다. 알렉스는 아버지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스의 아버지는 비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울먹거리면서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청남을 염려했던 감독님은 즉각 와드평의를 소집해 알렉스를 돕도록 했습니다. 감독님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알렉스가 계속 활동회원으로 남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우도록 돕기 위해 알렉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포진시키고 알렉스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신권 형제들과 와드의 모든 회원이 알렉스를 돕기 위해 힘을 모아 사랑을 보이며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돈독하고 사랑이 많은 대제사 그룹 지도자가 그의 가정보험교육 동반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감독단도 알렉스를 돌보며 그와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감독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렉스에게 계속 임무를 주었어요. 그는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안내를 맡았고 무덤을 헌납할 때는 제 곁에서 보조를 해주었으며 몇몇 새로운 회원에게 침례를 주고 청남을 아론 신권 직분에 성임하고 청소년 공과를 가르치고 선교사들과 함께 가르치고 대회가 있을 때 건물 문을 열고 대회가 끝난 늦은 밤에 건물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고 저와 함께 호스피스에 계신 연로한 회원들을 방문하고 성찬식에서 말씀하고 병원이나 자택에 계신 아픈 회원들에게 성찬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독님으로서 제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알렉스는 변화되었으며 주님을 믿는 신앙도 커졌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이 소유한 신권의 권능도 믿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알렉스는 제가 감독을 있을 때 받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와 알고 지낸 것은 정말 큰 특권이었죠. 알렉스처럼 신권 봉사를 통해 잘 준비된 채 선교 임지로 간 청남은 여태껏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감독 여러분, 감독으로 성임되고 성별될 때 여러분은 아론 신권 및 제사정원의 회장으로서 봉사한 성스러운 부름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책임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이들 청남에 대한 의무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와드에 있는 아론 신권 소유자를 한 사람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신 쓸모없다고 느끼는 청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다른 신권 형제들이 도와줄 수 있는 청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자고 권하십시오. 너무 많은 경우 우리는 청남들을 그저 즐겁게 해주려고만 하고 방관자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청남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청남들은 구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늘과 연결되고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론 신권은 그저 하나의 연령 그룹이나 아론 또는 교육 또는 활동 프로그램 혹은 교회 청남을 지칭한 용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혼, 즉 아론 신권을 지닌 청남과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영혼 모두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는 권능이며 권세입니다. 아론 신권이 합당한 역할, 특별한 역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청남들이 봉사하고 준비하고 성취한 역할을 하도록 합시다.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두 신권을 하나가 되게 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강화합시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이 여러분 앞에서 길을 예비하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내가 필요해라고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아론 신권을 지닌 청남 여러분, 여러분이 성인 형제들과 함께 봉사할 때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큰일을 행할 것임이라. 보라, 너는 참으로 요한과 같이 내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이스라엘 구속주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1보좌이신 헬리비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렇게 영감이 가득한 전 세계 신권 모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슨 회장님, 회장님의 메시지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회장님이 전하신 가르침과 권고, 지혜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주님의 선지자이자 사랑하는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항상 회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장님은 주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은 약 20년 전에 헌납돼서 주님의 성스러운 집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유럽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던 때라 저와 제 아내는 이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 헌납식 전에 있을 행사들의 세세한 부분을 기획하고 조직하느라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헌납식 날짜가 다가올 무렵 저는 제가 아직 초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역회장으로서 이 성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해왔기에 저는 제가 다소나마 이 일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초대장을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초대장이 분실된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 파묻혀 보지 못했거나 광고 우편물에 섞여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옆집에서 기르던 호기심 많은 고양이까지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초대를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너무 멀리 살아서 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나를 깜빡 잊었나? 저는 결국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제가 스스로 바라지 않던 태도를 보이게 돼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성전 헌납식은 저희를 위해서 하는 것 일이 아님을 상기했습니다. 성전 헌납식은 그곳에 초대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저희의 감정이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헌납한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건물을 헌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스페인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기쁨을 누릴 날이었습니다. 물론 초대를 받았더라면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더라도 제 기쁨이 절대 덜하지는 않을 터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저희의 벗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멀리서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프랑크푸르트의 집에 있었지만 마드리드에 가기라도 한 것처럼 이 위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열렬히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성임하신 12사도 중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이셨던 별칭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레의 아들입니다. 보통 그런 별칭을 얻게 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전에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을 살짝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마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기를 청했던 자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기에 분명 다소 세련되지 못한 면은 있었을 테지만 그들은 자연과 그 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 행동이 앞서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구주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준비를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다가와 특별한 청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별칭에 걸맞는 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여쭈었습니다. 저는 미소 띈 얼굴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구주께서는 구하는 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 하늘 왕국의 영광은 선거 유세와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세와 친분을 다지는 것으로도 영원한 영광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레의 아들들이 이렇게 요청했다는 말이 들리자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수행할 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자 분명 곤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것이 권력을 바라거나 장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느니라. 저는 충실하고 믿음이 깊은 제자들의 얼굴을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구주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린 듯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듯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심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도자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눈물 지으며 고통받는 자를 들어올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 인종, 언어, 정치 성향, 국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이에게 가장 큰 보상을 내리십니다. 또한 보상은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이와 조용히 타인을 도울 방법을 찾는 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보살피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을 모시고 스테이크를 재조직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름다운 유타 남부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친절하시게도 파우스트 회장님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중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총관리 역원을 사랑합니다. 회원들은 형제님을 친절히 대하며 형제님에 관해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 후 파우스트 회장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형제님, 이 사실을 언제나 감사히 여기되 거기에 도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봉사에 대한 이 중요한 교훈은 교회의 각 정원에 속한 신권 소유자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회장님은 교회의 권세 있는 직책에 부름받은 이들에게 권고하실 때면 여섯 번째 규칙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여섯 번째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가 그 여섯 번째 규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 규칙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클라크 회장님은 눈을 빛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없습니다. 교회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되려면 다음에 중요한 교훈을 숙지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란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꺼이 인도받고자 마음먹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명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이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님이니라. 곳곳을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와드 및 지부, 그리고 분명 가정에서 얼마든지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모든 회원에게는 구체적인 봉사의 기회가 공식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기회를 부름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를 부르시어 봉사하게 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일깨워주는 단어입니다. 부름을 베드난 장로님께서도 이에 관해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청년 젊은이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선교사로 봉사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잘 적용되는 말씀이셨습니다. 부름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신앙과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돌볼 기회로 여긴다면 모든 봉사의 행위는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서 당신의 교회는 물론 종들도 강화해 주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되고 충실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고 순고한 아들이 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고 겸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름에서 해임될 때 역시 똑같이 정중하고 겸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국에서 더 중요한 부름, 덜 중요한 부름은 없습니다. 크건 작건 우리는 봉사를 통해 우리의 영을 단련하며 하늘 문을 열고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인정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것을 겸허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 타인을 보살필 때, 특히 남이 보거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의 참되고 선한 제자가 되는 길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개척자들의 솔트레이크 밸리 도착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던 당시 마이런 리친스 형제님은 유타주 헤너퍼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개척자들의 이동 경로를 재현하는 행렬이 리친스 형제님이 살던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리친스 회장님은 그 행사의 기획에 깊이 관여하셨고 총괄력원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과 수차례 모임을 하며 이 일을 논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열리기 직전에 리친스 회장님의 스테이크가 재조직되었고 그분은 회장직에서 해임되셨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에 리친스 형제님이 와드 신권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도자들은 축하 행사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리친스 회장님은 다른 분들과 함께 그 일을 자원했고 작업복을 입고 트럭과 삽을 가져와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행사 당일 아침 리친스 회장님은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그분은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중요한 행사를 기획하고 감독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계셨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일에 그분이 맡은 일은 행렬에 속한 말들을 뒤따라가며 배설물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리친스 회장님은 매우 기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봉사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구주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때로 우레의 아들들처럼 중요한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앞장서고 싶어 하며 주목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즉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서 영향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도취해버린다면 그 칭찬이 곧 보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맡은 부름입니다. 그 부름이 얼마나 작게 보이든 또 얼마나 크게 보이든 우리는 지금 맡은 부름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나아가 우리가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버시자 신권 소유자인 형제 여러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에서 존경과 명성을 쫓느라 다른 사람을 위해 참되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꾼 에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칭찬은 잃게 되는 큰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셨고 인간의 찬사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우리 구주의 모범을 따릅시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합시다. 힘차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예롭게 그렇게 합시다. 봉사로서 하는 행위가 하찮고 보잘것없고 대단치 않아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연민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축복된 은혜에 힘입어 그간 행한 봉사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신권으로 다스리는 것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다음 가르침을 숙고하고 이해하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of Jesus Christ. Amen. My beloved brethren of the priesthood.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목적은 신권 봉사를 하는 여러분께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힘을 북돋아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제 말씀은 구주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부유한 한 청년을 만났을 때 품으셨을 목적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구주를 찾아간 이 청년처럼 여러분의 봉사가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했는지 궁금해하며 이 대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아직 더 많다는 것을, 어쩌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하신 일들에 대해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하고 계심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여러분이 그분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자로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부유한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고 구주를 따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발전해 나가면서 그런 요청을 받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듣고 그 청년처럼 근심하며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께서 더 잘하려는 마음으로 흔연히 여러분의 길을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르시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일말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게 자신의 신권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저는 여러분이 신권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염려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만일 여러분이 제게 그 일이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들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을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을 겁니다. 그 점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재능만으로는 신권 사업을 해내거나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우리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에 갓 부름받은 집사이든 여러분의 사랑이나 보살핌을 원하지도 않는 듯한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피도록 주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가정복음 교사이든 가정을 의로움으로 감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세상은 너무나 혹독하고 적대적이어서 어떻게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시간이 순살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는 아버지이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마찬가지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약간의 압도감을 느끼신다면 좋은 징조로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신임의 중대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권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심지어 논리정연한 정의를 암송하는 사람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영의 권능을 통해 거룩한 신권에 관한 경외감을 더해주는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를 지니는 것이니 천국의 비밀을 받는 특권을 가지며 그들에게 여러 하늘을 열리게 하며 총회 및 장자의 교회와 친교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과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와의 친교와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이니라. 아론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며 신권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무릇 이것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음이니라. 이 대신권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것이요. 이 반차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있어 온 것이니, 달리 말하면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가 없으며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그의 지식을 따라 영원으로부터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예비된 것이라. 이 반차와 부르심을 쫓아 성임되는 자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가져야 하리니, 이로써 산을 부수며 바다를 가르며 물을 마르게 하며 물을 그 진로에서 돌이키게 하며 열국의 군대를 물리치며 땅을 가르며 모든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의 면전에 서며 그의 뜻에 따라 그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며 통치자들과 세력들을 복종케 하되, 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뜻에 의함이니라. 신권 권능에 관하여 이처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보이는 한 가지 반응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자아성찰을 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여러 하늘이 나를 향해 열린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내가 하는 신권 봉사를 보고 천사의 성역이라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나는 경건의 능력을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가져다 주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비유적으로라도 산을 부수며 군대를 물리치고 누군가의 결박을 끊거나 세상의 힘을 제압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자기 성찰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봉사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그런 성찰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느낌, 곧 주님이 이 경이로운 사업에 더 온전히 주님의 이 경이로운 사업에 더 온전히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신권 봉사를 통해 다듬어져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여호와의 에녹의 대화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극심한 사악함 속에서도 시온을 세운 위대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전에는 자신이 젊은 이일 따름이며 말이 더딘 자이기에 모든 백성에게서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로 에녹을 격려하셨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또한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로서 다른 이들을 보살피도록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나아가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라. 아무도 너를 찌르지 못하리라. 내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지리니 내가 너로 말하게 해주리라.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손 안에 있으며 내 속에는 좋을 대로 내가 행할 것임이라. 보라, 나의 영이 내 위에 있나니 그런즉 내 모든 말을 내가 옳다 하리라. 또 산들이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강들이 그 진로를 바꾸리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권 성임은 그분과 동행하자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하며 그분께서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시고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축복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분께서는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셨으므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참된 교리를 비록 그것이 인기가 없을지라도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사랑을 담아 증거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그분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행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살피는 사람들이 우리의 봉사를 보고 그분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나와 동행하라는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신권 봉사의 본질이 바뀝니다. 그 즉시 더 높고 숭고한 봉사가 될 뿐 아니라 더욱 성취 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9년 전에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현재의 이 부름에서 봉사하도록 축복해 주셨을 때 그 사실을 매우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분은 축복을 주시면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니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있어 너희를 받쳐주리라. 저는 그 약속을 수없이 의지해왔으며 제 72년간의 신권 봉사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아론 신권 소유자가 되어 성찬을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실수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예배당 밖으로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응답이 왔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신다고 느꼈고 그분이 저를 신뢰하신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분의 사업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과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제가 그것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이 스스로 응답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하나님께 여쭤오신다면 그분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매님은 후에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 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경찰은 한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은행 로비로 돌진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당혹해하며 은행 경비원이 자신에게 무기를 겨누는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쏘지 마세요. 저는 몰몬입니다. 그 음주운전자는 최근에 침례받은 저희 와드 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와 대화하기 위해 감독실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그가 성약을 깨뜨리고 교회를 난처하게 한 행동에 대해 어떤 말을 해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를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그를 보듯이 너도 그를 보게 하리라. 그러더니 짧은 순간 동안 그 외모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리벙벙한 젊은이가 아니라 깨끗하고 명석하며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연은 우리의 대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중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갓 성인받은 가장 어린 집사조차도 아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너무 작거나 보잘 것 없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으신다고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일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신권 봉사를 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해결책이 주님께서 선호하시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성장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그저 단순히 효과적인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결점이 있는 필면의 존재에게 신권 권세를 주시어 당신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보가 곧 그분의 일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권 봉사를 하며 구주와 동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눈을 통해 사람들을 보도록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외모를 지나서 마음속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께서 시몬을 격전적인 한 어부가 아니라 베드로, 즉 반석처럼 꿋꿋하게 당신의 교회를 이끌 미래의 지도자로 보신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삭개오를 다른 사람들이 보듯 부패한 세리장이 아니라 정직하고 올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오랫동안 구주와 동행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그들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구주와 계속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지니신 또 다른 은사, 즉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는 은사를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 면에서 우리는 첫 부활절 주일에 엠마오를 향해 걷던 두 제자와 같습니다. 구주께서는 부활하신 아침에 구주께서 부활하신 아침이었지만 그들은 부활이 있었는지 또는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으나 부활을 가르치는 경전의 모든 내용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권 봉사의 길을 걸을 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며 곧 그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은 우리보다 앞서가며 그분의 천사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이 무엇인지 혹은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눈이 뜨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봉사에 미치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일에서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분을 가장 잘 알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닌 신권은 바로 그분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엄숙한 간증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신을 보내시어 우리가 받은 모든 신권 책임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강화해 주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권 열쇠들을 받았으며 그것들은 계속 전해져서 토마스 S. 모슨 회장님께로 내려와 현재에도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승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영감에 찬 음악을 들려주신 신권 합창단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모든 면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이스라엘의 시온 군대를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카를로스의 고도의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신권대회 마치면서 저희 마음을 당신께 모으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모임에 와서 가르침 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신권 소유자로서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지도자들과 또 제1회장단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2사도 정원회와 70인 정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몬센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이 모임을 마치고 떠나면서 당신의 영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가 가르침 받은 것들을 적용하고 저희가 더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자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잘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의 도움과 봉사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저희가 도울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당신께 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